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기,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또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인기 스타들이 가는 곳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듯이 모든 이스라엘의 눈과 귀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집 안은 물론 밖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뉴스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던지 저 멀리서 바리새인 사람들과 또 율법 학자들도 도대체 이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그의 얼굴을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었지요. 문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든 채로 직접 먼 길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어떻게 해서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누워놓으려 하지만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모인 인파로 인하여서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할까 발만 동동 구르던 이 네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이 한적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귀하를 벗기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그를 달아내려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잠시 여기서 멈추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이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그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것 역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서 비난과 야유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다소 무모한 이런 행동을 어떻게 그들은 감행할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의 이 중풍병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이들은 과감하게 지붕을 뜯어내는 선택을 하였던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과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에 누운 눈풍병자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이들의 행위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 이면에 있는 그들의 강한 믿음을 보셨던 것이지요. 믿음 플러스 행함, 그것은 곧 기적입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안심하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단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친구의 중풍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께 어렵게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죄사함 받으러 이토록 고생한 줄 아십니까? 제사함 받으러 가려면 우리가 소를 잡아다가 제사장 앞으로 가면 되지요. 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겠습니까?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구하는데 오히려 우리 삶에 병을 주시고, 부함을 구하는데 오히려 우리 삶을 가난하게 머물게 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어려워지고, 평안을 구하는데 삶이 더 힘들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평안한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꾸만 좌우로 흔드시고 뭔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죠.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503장의 2절 가사가 한 주간 제 마음을 너무나도 이렇게 묵상케 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한테 몰라질 때 왜 이런 고통이 내 안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났더니 오히려 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구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더 좋은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기에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저 욥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 몸을 우편으로 돌이켜도 내 몸을 좌편으로 돌이켜도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더 좋은 목적을 가지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전혀 알 리 없는 서기관들이 또 이 장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고 율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정답은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어나 걷는 것은 그것이 그리 했는지 아닌지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병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원에서 일하는 이 의사처럼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질병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지요.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제 사함을 주시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오늘 이 중풍병자를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 육신의 질병의 본질인 바로 죄사함을 주셨던 것이지요. 사람의 눈이 노래지는 것을 황달이라고 합니다. 이 황달이 일어났을 때 안과에 가는 사람은 그것의 현상만을 치료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간이 나빠졌을 때 눈이 노래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원인을 치료할 것입니다. 눈에 나타난 중풍병만을 치료하는 것은 현상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상이 일어난 그 원인을 다루는 것, 바로 죄의 문제까지 다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탁월한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질병을 무엇으로 치료하십니까? 좋은 약을 주십니까? 아니면 비싼 침을 놓아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병만 나았으면 죄사함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자 병이 나았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권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 중풍병자의 삶에 임하자 그는 그날 침상을 들고 간 것이죠. 평생 동안 이 침상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말씀이 임하자 그가 그 침상을 들고 그 집을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힘과 힘, 인간의 능력과 힘은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상황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할 것 같은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통스럽고 힘들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또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요, 그가 침상에 누워서 집에 나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이시겠지라고 그들은 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들고 나온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중풍병자 같아서 스스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늘 갇힌 채 문제 안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들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며 다시 한번 걸어나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